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절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로 믿는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가장 뚜렷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시죠? 그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창시자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했다는 복음이 없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의 연속입니다. 불교를 창시한 부처도 죽었고 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도 죽었고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죽었습니다. 통일교를 창시한 문선명이도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창시한 안상홍이도 죽었고 현재 한국 안에서 한국에서 최악의 이단 집단인 신천지의 이만희도 이제 머지않아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 태어난 죄인들이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처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문선명이도 안상홍이도 다 그 죄값으로 죽은 것이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 죄값으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단변에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생애 절정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다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부활절 메시지를 담은 부활절 메시지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내용을? 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며 성경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부활이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모든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생에서 죄에 대해 초자연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다.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열정적이고 기쁘게 선포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증언했던 부활의 첫 증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 의하면 그날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녀는 누구였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죠.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인 거죠. 안식일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무서워 떨며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장면을 목격한 그녀들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얼핏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충격이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번개처럼 보이는 천사들, 그것들을 대면한 것만 해도 충격인데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마저 안 보이니 그들은 그 순간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에,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충격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천사는 계속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보라. 또 빨리 가서 가라.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르라 말하라는 거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에 천사들을 통해 여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했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말씀에는 부활주의를 위한 네 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네 가지 단어가 뭐냐? 오라, 보라, 가라, 그리고 말하라였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이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오라입니다. 오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주님 앞으로 선뜻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이었어요. 실제로 부활의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사랑하던 예수님이 거짓 고소를 당하시고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고 저주를 상징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 결국은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기에 커다란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시신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져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고 무거운 바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경비들이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의 슬픔과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준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더욱 두렵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명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 밑부는 활짝 열려 있었고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형상이 번개처럼 보이는 천사들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언뜻 보니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시신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인들은 이 모든 장면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죠. 그 여인들의 그 두려움을 알고 있던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사실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거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몸이 조금만 이상이 와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전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마저도 물리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두려운 삶의 상황이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조차도 단번에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당신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형태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특별히 6절 보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근데 여기 보면 과거형이에요. 누우셨던 곳,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 그러나 지금은 그가 부활해서 텅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참된 부활의 종교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또 지금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창시한 자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덤을 자랑할 뿐입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죽었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도 다 죽었어요. 그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시조에 그 무덤을 지금도 보관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사진 볼까요? 석가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 공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 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관입니다. 저 시커먼 거.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이슬람교도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갖고 있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메디나에 가면 엄청나게 큰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모하메드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일찍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본 그 관.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죽음의 종교인 반면 무덤을 자랑하고 관을 자랑하는 죽음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곧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빈 무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지적하기를 빈 무덤이 발견된 후 몇 주 동안, 첫 번째 몇 주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신약성경과 또 여러 초기의 기록물들,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나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 어떤 기록물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건 다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 물론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당황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하던 군인들에게 뇌물로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도 성립되지 않은 것이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자신들의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건데 예수님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죽었는데 그 거짓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죠. 아니면 혹시 적대 세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그 시신을 내어놓으면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는 천사의 말은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주님은 천사를 통해 그러므로 이제는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라. 빈 무덤을 떠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무덤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무덤에는 더 이상 주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으니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 무덤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의 마태복음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신앙이다.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을 떠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못 떠난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난대. 왜?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리고 모든 것이 걸리기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것은 이삭이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웃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일 거예요 아마. 금방 이해가 되죠?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다면 절대로 바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200% 동의합니다. 할배는 손자를 버릴 수 없어요. 근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세요? 과연 그래요.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22장 5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대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희생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쳤으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가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삭을 다시 살려서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떤 믿음일까요? 부활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부활신앙이죠.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조차도 떠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 주희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팔순의 노모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그 교인들을 주님께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다섯 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그의 유언 설교와 유언가도 같은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인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무덤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절망과 실망과 두려움이라고는 무덤에서 일어나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해야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담대하게 나아가 이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말하라는 거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빨리 일어나 이제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와서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으니 이제는 담대히 달려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내가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죠. 그게 정상이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리 전하고 싶죠.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던 소식이었나요?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직되었다는 소식이었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나요? 혹은 자식이 고생 끝에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산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이었나요? 그럼 그때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그 기쁜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소식은 다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소식들은 모두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은 승진하는 당사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승진 경쟁을 하다가 누락된 사람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죠. 재판의 결과는 승리한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패소한 쪽에서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리나라는 원민족이 그걸 경험했죠. 그러므로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소식은 다 이렇게 반쪽입니다. 다 반쪽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아가 가장 복된 소식,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십시다. 다음 주에 맞이할 예수랑 근잔치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그리고 친구, 동료들을 초청해서 부활의 이 복된 소식, 영생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인류 최대 원수인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의 성도들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이번 예사랑 근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